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17일 일요일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특정한 기적들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기사를 광범위하게 기록했다.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도 그랬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그 자체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요한이 표징을 기록한 이유는 그분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요한이 기록한 표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에서 3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특별히 표징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표징을 사용하셨다. 두 분은 하나이셨다. 표징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 그 하시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뚜렷한 표징과 많은 사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답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빌미로 그분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대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쉽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하신 표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기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이것들은 그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다. 교훈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이를 빌미로 지도자들은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셨다. 묵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분명한 증거들을 반대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적용.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함.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시대의 소망 664. 하늘이 내려왔음에도 그것을 보지 않고 거절한 저희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마음 문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둡고 무지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뇌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물고기, 동물들, 해, 달, 별, 그리고 식물들, 공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미 창조 전에 주실 것을 각오한 후에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 구역에는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 때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오했다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각오의 결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된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사랑을 쏟고 싶으신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있는 자, 즉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생명을 공급하셔야만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므로 받는 자가 되어야만 그 존재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자 입장에 서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우리들은 언제나 받는 자 입장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다른 인식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드려야만 한다는 인식을 지구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으로 재물을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자신은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부터 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을 잡아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행위를 통해 양의 죽음처럼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여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여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가인처럼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처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글자대로만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는 듯이 보여질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말을 들은 나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에 대해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나 곧이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런데 다윗이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참 대견하게 생각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갸륵하여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로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매우 대견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정성을 깊게 생각하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하나님의 품성과는 다른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고자 소원했다고 해서 그제서야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한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격한 하나님께서 그의 상응한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받은 후에야 그 정성 등에 감동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강제로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귀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귀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이미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흙덩이에 불과한 상태 속에서 코에 하나님의 입이 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숨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이런 존귀의 기초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보통 피조물처럼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윗대, 즉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89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의 원래 위치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분의 원래 위치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존귀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존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존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6절로 9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는 왕과 같은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대우보다 더한 대우로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의 어깨에 메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으면 하나님과 그 위에 올려진 우리와의 그 높이가 누가 더 높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존귀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역시 잃어버린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파티를 준비하시고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값으로 따져본다면 아마도 파티를 위한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가 아닌 우리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더 많은 것을 들어서라도 함께 기뻐하실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귀케 여기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시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뽕나무 위에 올려진 삭개오를 바라보는 방법이 위를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단순히 위를 바라보시고가 아닌 우러러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온 그 삭개오에 대한 존귀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존귀케 하십니다. 티끌 같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들이 얻게 되는 존귀가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만 티끌일 뿐입니다. 존귀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존귀를 지속시키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존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존귀에 대하여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엘렌지 화이시 대총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했는가?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를 그녀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배척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질문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엘렌 화이시의 글을 편향되게 적용하는 질문자의 친구에게 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술을 질문자가 발견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자는 그가 화인 여사의 글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편향되게 인용하고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화인 여사가 대총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런 인용구를 댔는데 그것도 완벽하거나 충분한 인용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때 우리는 대총회가 그렇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라는 인용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진술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질책하는 표현일 뿐 이 진술 속에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거나 엘렌 화이시 교회를 버렸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화이스의 진술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1901년 대총회 기간 후에 화인 여사는 그녀의 아들 에드슨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에드슨은 전에 리비언 헤럴드 출판사에 의해 몇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는 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는데요. 엘렌 화이시 여사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총회전에 너에게 써 보낸 말들을 내가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구나. 총회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단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1905년에 엘렌 화이시는 대총회를 포함한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아니라고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원고 1905년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진리에서 벗어난 배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조직을 말하면 곧 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9년에 교회증언 9권 260쪽에서 화인 여사는 1901년 대총회에서 확립된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확언하는 진술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절대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여러 번 지시받았다. 한 사람의 마음이나 몇 사람의 생각이 사업을 관장하고 어떤 계획들을 좇아야 한다고 말할 만큼 지혜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총회에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인 형제들의 판단이 실행될 때는 개인적인 독립성과 개인적인 판단이 완강하게 고수되어서는 안 되고 굴복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전체 결정과 반대되게 자신의 독자적인 위치를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질문을 한 사람의 친구가 한 주장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대총회가 과거에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그들이 온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의 한 초기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교회의 대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1901년에 해결되었습니다. 단호한 결단 직후에 한 것이든 또 훨씬 후에 한 것이든 간에 화인 여사의 후기 진술들은 그녀가 대총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913년에 그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이죠. 대총회 대표자들에게 준 한 기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서전 437쪽입니다. 내가 밤동안 잠을 청할 수 없을 땐 마음을 기도로써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본국이나 원방에서 봉사하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주신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실 뿐 아니라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깨닫고 용기와 축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회를 바벨론으로 버렸다면 이런 증언을 말기에 쓸 수 없지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의 처음 부분은 교회가 바벨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엘렌 화이트 부인의 관점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함된다는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우리 중에서나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큰 외침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라고 주장할 때 그대는 그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에게 어떤 기별도 주지 않으셨지만 보내심을 받기도 전에 그가 전하러 달려나갔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바벨론임으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큰 외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의 문단들은 1893년에 기록되었지만 그 후에도 엘렌 화이트 이것을 반대하거나 또 거부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기까지 그녀는 시종일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로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증언들은 그녀가 대총회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깊이 고심하고 있었던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총회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아주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도 이런 교회를 지지하는 기별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총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구분짓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이와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출처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인용문이 나온 문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화인 여사가 그런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진술과 비교할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진술을 보면 그녀가 그런 진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진술을 보면 당신이 질문자가 제시한 진술과 상당히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12쪽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대대로 시대에 시대를 이어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교회가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화인 여사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음을 믿었다면 왜 이런 강력한 진술을 했으며 또 이런 진술들을 쓸 때도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교회를 버렸다면 이런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자가 생각하는 진술은 올슨이란 분이 쓴 책 위기의 13년에 나오는 진술들인데요. 1888년과 1901년 사이에 나온 매우 제한적인 시기의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말한 것과 비슷한 그런 진술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진술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 50쪽, 51쪽에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났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을 수행해야 할지를 자문해 주는 데 있어서 권위로 인정되어 온 배틀크리크의 의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대총회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나갑니다. 과거의 일이다 이 말이죠. 비슷한 증언이지만은 당시 배틀크리크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지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진술이지 교회를 그래서 버렸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인 여사가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01년 교회의 재조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교회의 재조직 후에 그녀가 한 몇 가지 진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 55쪽, 56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 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905년도의 진술입니다. 1908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 자신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죄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관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업의 총 감독을 맡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총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제안하는 지혜롭지 못한 계획들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로 대변되는 대총의 음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분야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자들로 모인 대총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온 당신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총회에 모였을 때 권위를 가지도록 정해주셨다. 어떤 이들이 범할 위험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인 대총회의 판단과 의견 가운데서 그분의 교회에 부여하신 전체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교회정은 9권 260쪽입니다. 대총의 음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도 그것이 대총의 의견 전체를 존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적 164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당신의 교회에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 가르법은 기별 2권 406절입니다. 1913년에 한 말인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깨닫게 될 때 용기와 기쁨을 얻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 직전까지 엘렌 와이트는 이 교회를 버리거나 배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끝까지 이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위에 인용문이 들어있는 그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될 것입니다. 왜 먼저는 화인 여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또 그녀가 후에는 또 다른 견해를 보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질책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시 지지하고 질책하고 지지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질책한다고 교회를 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